출애굽기 73번 메시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된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한 여호와의 사자.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의 율법의 명령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먼저 십계명을 볼 수 있고 그 후 율법의 규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들에서는 21장부터 23장까지에 있는 규례들의 깊이에 들어간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3장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자는 그 백성을 약속된 땅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여기에 나오는 땅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는 방해자들과 경계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23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31절에서 우리는 그 땅의 경계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약속된 땅을 점령하려면 우리는 방해자들을 처리해야 하고 그 땅의 경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을 인도하여 그 땅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제목을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된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율법과 규례들을 결론짓는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와 약속된 땅을 언급합니다. 그 사자와 약속된 땅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사자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좋은 땅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넣으십니다. 이 좋은 땅이 하나님의 목적의 목표요 표적입니다. 좋은 땅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목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목표로 이끌 것입니까?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면으로 그리스도는 좋은 땅이요, 또 다른 면으로 그분은 우리를 좋은 땅 안으로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규례들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적어도 19방면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희생이요, 노예이요, 안식일이요, 그분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잘못된 죄인들인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요, 도피성이요, 생명에 속한 것들을 그분의 적에게로 이끄는 분이요,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장들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두 방면으로 예표됩니다. 첫째로 20장 24절과 25절의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이외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으로 드린 것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제단이 있었지만 그 제단은 다만 예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표의 성취, 참 제단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즙을 산출하는 포도즙 틀과 기름 짜는 기구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그리스도의 체험의 넘쳐 흐름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은 충만과 즙에 대해 말합니다. 충만은 좋은 땅으로부터 수확한 산물의 풍성함을 상징하며 그 즙은 즙틀로부터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 흐름을 상징합니다. 한면으로 교회는 사랑스러운 장소이고 교회 생활은 놀랍습니다. 한면으로 교회 생활은 포도주를 짜는 즙틀이며 기름 짜는 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또한 즙틀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 의해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눌러 짜지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즉 포도주와 기름의 넘쳐 흐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19방면과 십자가의 두 예표를 제시한 후 이 장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짓습니다. 흠정 영역은 23장 20절에 있는 사자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번역자가 여기에 사자가 특이하고 비범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 법령이 사자와 좋은 땅에 관한 것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은 그 법령의 목적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지시합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은 보라, 내가 한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너희를 내가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율법과 규례들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규례를 주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의도는 너희가 내게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너희를 훈련하고 징계하고 조절하여 좋은 땅에 이끄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한 사자를 보내어 그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나의 목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선포하신 후에 즉시 하나님은 그 사자가 그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에 의해 보내어짐. 23장 20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여기에는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다 존재합니다. 스가랴 2장 8절, 9절은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8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9절은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라는 말로 맺습니다. 이 구절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내셨음을 가리킵니다. 8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실상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직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응답한 사실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답은 스가랴서 2장에서 발견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이고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스가랴 2장 8절 9절은 보내신 그와 보내심 받은 나가 다 만군의 여호와임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여호와가 여호와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보낸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에 의해 보내어졌다고 하는 출애굽기 23장 20절도 똑같습니다. 그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 여호와의 사자에 관하여 21절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왜 사자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사자가 여호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그에게 있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신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의 이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으로만 말하지 않고 이름으로 동일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사자에게 있었고 그 사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자신. 출애굽기 3장은 그 사자가 여호와이심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합니다. 3장을 다 읽어보면 그 사자가 사실은 모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동일하며 여호와는 하나님과 동일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예표된 아버지, 아들, 그 영인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상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이 사자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삼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심임. 출애굽기 23장 22절은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임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자의 목소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심인 것 같이 그 아들의 말씀하심이 아버지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사자의 목소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심이었다는 사실은 그 사자와 여호와가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좋은 땅으로 여행한 구약의 기록을 연구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것을 말했다는 예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자가 결코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왜 사자의 목소리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동행하고 그들을 그 길에서 보호하여 좋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자와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 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사자의 목소리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삼일성의 문제에 관계됨을 봅니다. 삼일성은 사람에게로 의해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도 하나님의 분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신. 출애굽기 23장 23절은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라고 말합니다. 14장 19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 사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 구름은 그 영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도 계셨지만 대개 그분은 장면 뒤에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에 3일 하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들은 보호하는 사자였고 구름인 그 영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광명이었으며 그 사자와 구름, 즉 아들과 그 영 뒤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상황에서 자신을 그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3일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일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3일성이 없다면 출애굽기 14장의 곤경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일성이 3일 하나님의 분배와 3일 하나님의 적용을 다 표시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3일성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한 사자를 보내노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들을 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심.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에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사자가 보호한 좋은 예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고 있던 14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심. 출애굽기 23장 20절은 그 사자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23절에서 우리는 그곳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 점유된 땅임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약속된 땅. 그 땅의 경계. 31절은 약속된 땅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며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표시합니다. 와 유브라데 사이의 땅이 광대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였던 땅보다 더 넓었지만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땅의 광대함이 아니라 그 지경과 그 영적 의미입니다. 그 지경은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죽음의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죽음에서 죽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약속된 땅의 경계 중 하나가 죽음임을 의미합니다. 31절은 또한 그 경계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강도 또한 죽음의 물을 의미하며 광야는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공부해보면 약속된 땅이 죽음과 황폐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 자체는 풍성한 과일로 가득한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땅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지적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땅의 경계가 죽음과 황폐임을 보며 그리스도의 바깥에는 죽음과 황폐만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황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땅으로 둘러싸는 그리스도의 경계들입니다. 성경은 약속된 땅이 고지였음을 지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높여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고지, 즉 높여지신 그리스도는 죽음과 황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의 경계를 우리의 영적 체험에 적용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홍해에 있습니까? 지중해에 있습니까? 유브라다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당신은 죽음의 물에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거니와 그 좋은 땅은 죽음의 물과 광야의 황폐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은 올리워졌고 높여졌으며 열매를 맺어 생명과 소출로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땅이 우리의 영토입니다. 방해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된 땅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땅이 하늘을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찬송가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된 땅인 하늘로 간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죽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과 그들의 우상들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하늘이 이방인들과 우상들로 채워질 것입니까? 하늘로 들어간 후에 이방 족속과 싸우고 그들의 우상을 멸해야 합니까? 이방 족속들과 그들의 우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본다면 약속된 땅이 하늘을 언급하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좋은 땅은 에베소서 6장에 언급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예표합니다. 하늘에 속한 곳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이해는 합당한 의미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성도들의 거처는 공중, 즉 하늘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공중에 가서 살기를 바랍니까? 그러므로 좋은 땅이 에베소서 6장의 하늘을 가리킨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좋은 땅의 의미를 배우려고 추구해왔습니다. 약 40년 전에 우리는 좋은 땅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즉 유월절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쓴나물, 희생들, 만나, 생수가 흐르는 얻어맞은 반석, 기구들이 있는 성막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좋은 땅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인 그 땅이 없다면 궁극적이고 완성되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좋은 땅에 들어가도록 유월절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유를 포함한 분으로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인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후에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와 반석으로 누립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과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만족됩니다. 또 한면으로 이러한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십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부유하고 더 크고 더 만유를 포함한 것을 추구하므로 우리는 그분을 매일의 만나로 체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만유를 포함한 땅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24절 32절 33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는데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인 이 방해자들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여러 방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 족속 중 하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상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는 돈을 벌도록 부추기는 자인 가나안인이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천연적인 사람의 욕망과 천연적인 생명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본래 모든 이방 족속은 천연적인 생명의 여러 면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족속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적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은 이 이방 족속들에게 우상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뿐만 아니라 32절과 33절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방 족속의 신들은 우상들이며 우상들은 귀신들과 관계 있습니다. 모든 우상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뒤에 귀신들이 있는 우상들은 영적 세력들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화내기를 좋아합니까? 분명 우리 중 아무도 화를 낼 때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는 우리가 미워하는 악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성질 뒤에는 영적 세력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화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화내게 되는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화내게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방면들이 그 장면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조종되고 지시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뒤에 영적 세력들을 가진 천연적인 생명의 여러 면들은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법. 출애굽기 23장 22절은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사제를 순종한다면 여호와가 이방 족속들을 멸하시리라는 것을 봅니다. 23절은 계속해서 나의 사제가 내 앞서 가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방 족속들을 그분의 백성 앞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29절 30절은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을 곧바로 멸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수효에 있어서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1년 안에 모든 족속을 멸하신다면 그 땅의 많은 부분이 황무하여 들짐승들이 그 백성을 대적하여 번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다 신령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천연적인 생명을 비우면 내적으로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천연적인 생명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후에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을 곧 멸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공허하게 되어 귀신들에게 붙잡힐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우리에게는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랄수록 그분이 천연적인 생명을 조금씩 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적다면 그 땅이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이방족속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증가할 때 주님은 그분의 백성의 수적 증가의 정도에 따라 이방족속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생명 안에서 자라는 정도에 따라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이 점점 멸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족속을 곧바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멸하실 것입니다. 25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양식과 물을 축복하고 그들 중에서 병을 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자양분이 될 음식과 만족해할 음료를 주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온전한 나이와 온전한 성숙과 온전한 성장에 이르도록 우리의 약함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소유로 취할 것입니다.